오늘 마술인가 선물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7장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그리고 그 설교에 성전 모독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순교 핍박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전체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대한 핍박이라기보다 특별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소홀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바로 그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빌립. 빌립은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빌립 2세죠. 빌립 집사님은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신학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유대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가서 유대와 그리고 어디입니까? 청파동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점진적으로 8장에서부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서 세상을 향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오는 메시지로만 봤을 때는 너무 급진적이고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사건이 메시지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말고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8장 4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욕이죠. 사실은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욕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에 거의 같은 레벨의 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에이 사마리아 같은 놈 사마리아인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에이 귀신 들린 놈 이 말이 같이 같은 레벨로 통용되었던 시대가 바로 그 성경 시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8장 28절 요한복음 그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어감의 존재였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어떤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당시 또 맥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이 그 속국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한 어떤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요. 나라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나라 자체를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국 곳곳에 흩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이 되게 애매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기에도 혈통적으로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는 서로 제국 유지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혈통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혼혈족이 되어버렸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동류가 좀 달랐을 경우에는 훨씬 더 혐오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제2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방해하기 시작합니까? 경쟁 상대였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경쟁 상대였던 기존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지요. 바로 마카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시대를 종식하고 마카비가 100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독립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마카비 왕조 2세대 때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힐카누스 왕은 주전 113년에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의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힐카노스는 좀 근본주의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로 쳐들어갔고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들이 세워놨던 성전을 파괴했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감정의 골은 무지막지하게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배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시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로마인보다도 이방인보다도 혹은 세리와 창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1순위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오죽했으면 사마리아의 땅도 더럽다고 해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 가장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장 유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도행전 8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보고 계시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남녀가 다 뭘 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습니다. 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대.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뭔가 문화적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다는 이 8장 12절의 본문에는 숨겨진 긴장이 있는 겁니다. 뭐 믿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세례를 받았대? 그 세례를 어떻게 믿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이 갑자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사리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어제 원수가 오늘의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락에.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4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면요,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쿡 찌르면서 복음이 무엇이야?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축이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탕감의 소식입니다. 무제한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죄 용서와 받아들여짐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포용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각 집에 한 5천만 원의 빚이 없다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요. 저마다 다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빌렸던 그 은행에, 은행장에 직인이 찍혀있는 등기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등기를 펼쳐보니까 당신의 담보대출을 모두 다 오늘 날짜로 탕감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습니까? 하늘이 날아갈 듯이, 어떻게? 하늘이 날아갈 듯이 기쁘겠지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탕감의 소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빚을 탕감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주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탕감의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왜 기쁩니까? 무제한적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채권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에 복음이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직한 반응으로서의 결과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라고요? 진짜 복음에 전했을 때 가장 중요한 표징은 뭐라고요?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상한 뭐 어떤 심판이나 어떤 뭐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해서 복음의 결과로 어떤 놀라고, 와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네, 그건 사실 신비주의 운동일 뿐입니다. 복음주의 운동과 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놀람이 아닙니다. 놀라게 하는 건 마술사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하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는 놀람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슬픔도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는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끝나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4절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빌립 집사님에 의해서, 그래서 8장의 그 큰 성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 안 전해졌다? 제대로 전해졌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두 번째 소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제한적인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의 어떤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가 죄 용서의 소식이 어떤 조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포용의, 무제한적인 포용의 메시지는 우리 삶에 너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기쁨입니다. 이전에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따진다고 했습니까? 안 따진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연령이나 외모나 출신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어떤 것도 다 따지지 않고 이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듯이, 이전에 네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 뭐 이것을 뭐 하자는 건 아닌데요, 천주교에 보면은 세례를 받죠. 그러면 죽어,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물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내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 명을 주죠. 뭐 스테판, 스테파니 뭐 이렇게, 혹은 뭐 파울로 이런 식으로 세례의 명을 줍니다. 그죠? 그럼 뭐 왜 그렇게 주냐 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전에 네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네가 이전에 어떤 지역에 살았든지, 이전에 네가 어떤 출신이든지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혀 차별 없고 전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 완전한 무제한적인 포용과 관용이 펼쳐지는 그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그 이전에 자기네들이 차별했고 자기들이 배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과정, 이 바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8장은 바로 그걸 설명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장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결과와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가? 바로 8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강조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아주 유력한 사도들을 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확인하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 주셨던 것인가? 과연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토록 차별 없고 그토록 무제한적인 관용과 포용이 나타나는 것인가? 가서 확인하라고 보낸 겁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 15절 보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지만 17절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어떤 공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뭐 처음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엔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아닌 본문인 겁니다.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상황, 사마리아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배제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의 능력들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가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짜서 그리고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8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어떤 공식을 찾아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었지요. 앞에 얘기했듯이 요한의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세례다. 이렇게 한때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오해한 것인데요. 어떤 보편 타당하게 적용 가능한 그런 본문으로 보지 않고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되어졌는 스토리인데 이것을 보편 타당하게 적용할 만한 그런 해석을 해버린 오류가 바로 그 오류인 것입니다. 저도 바로 그 해석의 오류의 피해자인데요. 제가 이제 첫 사역을 했던 곳이 저희 합동 교단이지만 순복음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뭐 목사, 전도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작은 교회였습니다. 청소년도 하고 이제 주일학교도 했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어떤 이제 큰 영성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기 흰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늘 이제 밤이 되면 그 신유 은사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방언을 받도록 합니다. 근데 저기 수련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저 빼고 다 방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애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집회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돼도 뭐 제가 못 받고, 2차가 돼도 제가 못 받고, 3차가 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까지 못 받은 인간들은 다 죄가 있고 다 마음이 강박한 인간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에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 사람들 몸에 손을 얹고 다 기도하자. 그래서 막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몸에 손을 얹고 다 둘러앉아, 360도 다 둘러앉아서 제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박원받게 해달라, 인간 되게 해달라고, 아직 정의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도저히 내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제가 연기를, 방언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방언 연기를 한 사람이시라면 마사카타라빠따라시로카타라마 뭐 지금도 저는 유창하게 방언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정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애들이 저를 다 저렇게 너무 낮게 이렇게 나보다 영역이 낮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방언 연기를 시도하고 성공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오해의 전형적인 그 맥락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성령 세례 어떤 공식, 세례 공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는 해석의 오해입니다. 바로 성경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문화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특별한 긴장 속에서 과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종용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본래적 메시지가 그들에게 진정 성취가 되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여실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어떤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구절은 12절과 13절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12,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2, 13절은 두 개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이 믿고 시몬도 믿고, 여기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고 13절은 마술사 시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앞에 4절부터 8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복음과 전파되었던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순전하게 받아들였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던 구원의 결과, 큰 구원의 기쁨, 이걸 설명하고 있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대조적으로 시몬이 그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시몬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되는 믿음의 대조를 통해서 누구의 믿음이, 누가 확실한 구원의 과정을 거쳤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몬의 어떤 불순한 믿음의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 나타나는 어떤 뭐 요한 세례, 성령 세례, 뭐 성령 세례가 진짜 구원받은 거고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어떤 쓸데없는 공식이 8장에서 나온 진짜 공식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공식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진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복음의 말씀의 전파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체험의 종교, 놀람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센터에 위치하지 않는 어떠한 시도들도 다 트릭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때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도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앞에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죽기,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게서 해방받습니다. 악한 영에게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다고 합니다.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많은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안식과 포용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해방의 복음이구나. 바로 질병에서 노임받고 귀신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노임받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받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해방의 복음이구나. 바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앞에 들었던 해방의 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그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시몬은 어떠냐면 앞은 갔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복음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적을 보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기적을 보면서 시몬이 11절을 봅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어때요?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게 이전의 시몬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마술사 시몬은 원래 사람을 놀라게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트릭을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 사람들이 따르면 또 뭐가 따르겠어요? 돈도 따르겠죠. 명예도 따르고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놀래게 했던 사람이 이제 빌립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놀라게 했던 사람이 시몬이 놀라게 된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놀란 겁니다. 놀라면서 이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하, 이 능력을 내가 받으면 이전에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만큼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이제 이 능력을 나도 받으면 이전보다 더 큰 뭐가 돼요? 더 큰 마술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큰 꿈을 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까? 기적을 보면서부터 그의 마음밭에 있었던 재리의 유혹과 명예에 대한 유혹과 힘과 돈에 대한 유혹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덮어쓰기 해서 그만 더 큰 마술사가 되기 위한 꿈을 품기 시작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를 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며 보다가 18절에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아니죠. 성령을 단어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작적이고 인위적으로 트릭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구절은 놀랐다는 구절밖에 없어요. 놀래게 했던 사람이 자기가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래서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지만 어떤 씨앗은 어떤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약간 씨앗이 나다가 사라져버리고 싹이 나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졌는데 좀 자라다가 재리의 유혹과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밭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같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렇게 박효준선 박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 마음이 되어서 진실하게 그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순수하게 그 구원의 기쁨 아래서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수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그 이후에 그 믿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마술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선물을 받으며 살려고 하기보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고요. 찬양도 아무리 해도 뭐 이 찬양 뭐 이제 뭐 했던 거 또 하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뭐 그 말씀이고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해요. 맨날 예수만. 좀 다른 얘기도 좀 하죠. 부처님 얘기 좀 해드릴까요?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렇죠? 뭔가 놀라는 걸 좀 해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목회자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보다 좀 뭔가 좀 신박한 거 없나? 뭔가 우리를 놀랄 만한 그런 거 없나? 뭐 여기를 가득 채워봐. 순식간에 가득 채워봐. 많은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해봐. 그러면 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모았어. 우리가 지난주에 만 명이었는데 우리가 한 달 뒤에는 15,000명이네. 그게 놀랄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좀 놀라게 해봐.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에는 목회자를 구할 때 서약서를 쓰는 게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우리 교회를 30% 이상 부흥시키지 않으면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서를 쓰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마술사를 구하세요. 그냥 마술사. 더 센 트릭을 써서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마술사를 구하면 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모든 혐오받는 자들을 품어안고 모든 자기 힘으로는 아무런 구원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로 품어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능력들을 공동체에서 나타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늘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자 역할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늘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제 실시간 검색 1위로 뭐가 올라왔습니까? 세습이라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세습이라는 것이 단지 큰 교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 문제로 핍박을 당했던 그 교회에서도 사실은 적은 교회였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목사님이 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국 이제 자기 자식을 교회 부교역자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던지는 어떤 탁월한 메시지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져오는 그 수적인 어떤 양적 성장과 그리고 부풀어지는 조직의 규모와 그리고 몰려들고 쌓이는 금전적인 돈들과 거기서 얻게 되는 사회적 힘과 그런 것들에 취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열매 맺는 믿음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처음에는 순수함으로 기쁨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엔 복음을 이용하려는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하고 나는 큰 자다, 마술사 시몬이 얘기했듯이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어제도 봤습니다. 한때는 많은 한국교회가 스타 목사를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 피 흘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과 무제한적으로 관용하고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규모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유와 양적인 것과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기보다 뭔가 자꾸 놀라고 뭔가 자꾸 덧칠하고 우리가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뭔가 자꾸 성취하려고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진정한 놀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기적과 진정한 놀람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죄 용서와 포용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마술사를 원하지 않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한국교회에 우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들이 사마리아 섬 가운데서도 일어났음을 것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